VOA 세계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시크주의 주요 도시인 리시찬스크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화상연설에서 리시찬스크시에서의 철수는 러시아군의 수많은 포탄으로부터 학살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면서 우리는 장벽을 다시 재건할 것이고 빼앗긴 땅을 되찾을 것이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군 사령부가 적이 최대의 화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최전선 특정 지점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킨다면 오로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리시찬스크시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군은 새로운 최신 무기를 받은 뒤 리시찬스크시와 돈바스 지역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전술과 늘어난 최신 무기 물자 보급을 통해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루안시크주의 마지막 미점령 도시였던 리시찬스크를 장악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쇼이그 장관은 러시아군이 친러시아 세력과 합동작전을 통해 리시찬스크를 완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화 7,300만 달러의 규모의 군사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총리실은 어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병력 수송 장갑차 14대와 부시마스터 4륜 장륜 지뢰 방호 장갑차 20대, 기타 군사 장비 등 미화 6,700만 달러 상당의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경 관리에 쓰이는 장비와 사이버 안보, 야전에서의 국경 작전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미화 6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또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등과 함께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장관과 특권 계층인 올리가르히 16명에 대해 추가로 금융 제재와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정부의 이번 발표는 앤서니 엘버린지 호주 총리가 이날 우크라이나 크유주의 부차와 호스토멜, 이르핀시 등을 방문한 직후 나왔습니다. 엘버니지 총리는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가한 파괴와 정신적 외상을 직접 목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최근 다른 세계 정상들의 크이우 방문은 호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설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시 쿨레바 크이우 주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인 텔레그램을 통해 엘버니지 총리가 폐허가 된 민간 건물, 지뢰의 흔적들, 호스토멜에 소재한 안토노프 국제공항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버니지 총리는 크이우주 방문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터키 세관 당국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공물을 선적한 화물선을 억류했다고 바실 보드나르 터키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밝혔습니다. 보드나르 대사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해당 선박은 현재 항구 입구에 정박 중이고 터키 세관 당국에 의해 억류된 상태라며 우리는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해당 선박이 러시아의 지백 졸리오라며 우크라이나 항구 베르단스크에서 흑해 연안에 있는 터키 카라수항까지의 항로를 추적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의 화물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백 졸리오가 러시아를 출발한 뒤 아조우에 면한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진 자국 항구 도시 베르단스크에서 들러 우크라이나산 곡물 4,500톤을 불법 선적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해왔습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시내의 상가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덴마크 경찰 당국에 따르면 22살 덴마크 남성이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으며 사망자 외에 3명이 중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체포 당시 소총과 탄약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공범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미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군사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요청해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진단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공식화한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이익보다 대가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최고 23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와 동맹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강화된 대북정보 감시정찰 수집활동과 미사일 방어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냐는 VOE의 서면 질의에 향후 또는 진행 중인 작전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엔 미래 작전에 대해 언급할 순 없지만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미국은 미 본토와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접근을 약속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5월 3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영내 미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을 관할하고 있으며 북한이 ICBM을 포함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했을 땐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군사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요청해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에는 해법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오직 힘을 바탕으로 한 개별 국가들의 대북 협력만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를 함지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미한 관계와 관련해 확장 억제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Extended deterrence speaks to the idea of U.S. nuclear guarantees.
확장 억제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체적인 핵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미국이 핵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핵 개발엔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핵 확산은 사람들이 대화하기 꺼리는 분야죠.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으면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동맹의 힘입니다. 동맹 간 협정입니다. 또 주한미군과 다른 사안들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지원 정도를 정하는 것처럼 양국이 대화와 합의를 통해 마찰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임 행정부 때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떠오르는데요. 방위비는 내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동맹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은 우리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북한에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이 무기실험과 같은 것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확장 억제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는 겁니다. 동맹 사이의 논의는 비공개로 이뤄집니다. 동맹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이 배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어떤 식으로 배치돼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I think one of the more important ones is simple presence. So the rotational bomber presence in Guam.
단순히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괌에 순환 배치되는 폭격기처럼 말입니다. 이런 무기는 장거리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00마일 이내에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괌에 폭격기를 순환 배치하는 건 충분히 가까우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있고 재빨리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동맹에 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있습니다. 아무도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핵심이죠. 또 사정권에 들 수 있는 미국의 탄도미사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다시 말해 미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방안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처음으로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초청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나토 동맹이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한국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So a very good development. NATO now includes other U.S. allies.
나토가 다른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을 포함한다는 건 매우 좋은 움직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나토군이 전개되거나 아시아 태평양군이 나토에 배치된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독재자들 그리고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해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 역사책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무엇이 전 세계 나라들을 경계 태세를 갖추도록 만들었는지 담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서야 합니다. 독재자들이 공격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지난 30년간의 휴지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부활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뜻을 가진 민주주의 나라들이 공통되고 통일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을 나토 회의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반응을 통해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전개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견제라고 부를 것입니다. 견제는 미국 정책의 일환이라는 인상을 주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중국의 공격과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그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단순히 대응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건 좋은 결과이고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뿐 아니라 나토 등 다른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사드 배치로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한 전례가 있고요.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You know, most of these things, there really is not an American response. There's nothing the U.S.
그런 일들은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없습니다. 단순히 타이완을 세계보건총회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한 호주를 중국이 겨냥했을 때 미국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한국 옆에 서 있을 것이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 외에 말이죠. 중국에서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롯데상점을 미국에 차릴 순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통일되고 협력적인 저항은 큰 효력이 있습니다. 그건 중국에도 전해져 중국인들에게 중국 정부가 한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중국이 하는 일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주가 경제적 위협을 받았을 때 대중국 의회관 연합체라는 단체가 나섰습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호주산 와인을 구매하고 중국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전해주자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같은 마음을 가진 민주주의 나라들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수 조치 등에 접근한다면 효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엔은 잊어야 합니다. 유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중에도 극도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유엔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개별 국가들과 동맹이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해법입니다.
유엔이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제재 결의를 부과했습니다. 이때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새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왜 이런 변화가 찾아온 건가요? 북한에 대한 미중 협력이 과연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Cooperation is overblown. It's overstated.
협력이라는 말은 부풀려진 것입니다. 과장된 것이죠. 항상 협력에 대한 외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움보다는 협력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편이 싸우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협력을 제안한다면 이건 약함의 표시이자 우리는 줄 게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부터 한 일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보이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협력을 요청하는 대신, 회담을 구걸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당신들이 하는 일에 우리는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실질적인 결과로 위협하겠다는 것이었죠. 결론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싫어하고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놓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긍정적인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 미국이 더 많은 행동을 취한 걸까요? 왜 우리는 유엔을 더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통해 물품을 옮기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중국 영해입니다. 중국은 제재에 서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제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재를 집행할 것입니다. 유엔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순 없습니다. 중국이 안보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일어나 우리끼리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엔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보였다고 하셨는데 바이든 행정부에도 같은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Seems to me. So far they have taken continued the strong steps that we started and that's good.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강력한 조치를 계속해왔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외교정책은 정권이 바뀐다고 급히 달라져선 안 됩니다. 정치는 바다를 건너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미국의 외교정책, 미국 밖에서의 정치는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행정부의 접근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건 국가이익, 국가안보 사안입니다. 정치를 하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미한일 삼각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바라는 협력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요. 미국이 나서야 할까요?
So it takes political will, it takes strength of leadership, it takes confidence both in Tokyo.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모두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도부의 힘과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뒤를 돌아보면 협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을 본다면 또 영내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을 기대한다면 자국민에게 이런 사실을 계속 말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도 살아봤고 일본에도 살아봤습니다. 그들은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와 언어, 사회적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대해 진지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미국 안보에 왜 중요합니까?
I mean, this is obvious. That information sharing goes both ways. So the information that
너무 당연한 문제입니다. 정보 공유는 쌍방향입니다. 한반도에서 감지돼 일본, 미국과 공유된 정보는 한국의 안보도 지원합니다. 비상사태 상황에서 미군 병력 대부분은 일본에서 오거나 일본을 거쳐서 오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그런 관계가 가능한 한 긴밀하게 유지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째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그렇고 둘째는 분쟁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빈틈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 공유가 단순히 미사일 정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보 공유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국은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도 이를 것이 매우 적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We're kind of running out of options here. We have to keep the pressure on. Again, I think what happened in 2017.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박을 지속해야 합니다. 2017년에 있었던 일은 교훈적이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 3국의 확고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습니다. 진정으로 제재 위반 행위를 끊고자 한다면 중국을 관여시켜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3월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매우 실망했었죠. 그들은 김정은의 핵실험 결정에 대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나서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중국을 참여시킬 수 있고 동시에 일본과 한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이 문제에 협력한다면 우리는 훨씬 덜 나쁜 활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선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일각에선 정권 교체를 고려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I think we've learned that regime change is really a bad word. And I personally don't like it.
우리는 정권 교체라는 말이 매우 나쁜 단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에 의해 지탱돼야 하고 국민이 궁극적으로 정권을 바꿀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을 쫓아내는 대신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것이죠. 중국이나 북한 지도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과 북한 모두에서 과거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일부 지도자의 생각에 반기를 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그런 목소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정부는 정보 차단을 위한 거대한 방화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그것을 통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 안에 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물은 셀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드라마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최소한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귀로 듣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대담당 차관보로부터 북한과 중국 문제 그리고 미한 동맹의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공식화한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이익보다 대가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안보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보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한국도 나토의 새 전략 개념이 명시한 중국이 제기하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livid over the NATO strategic concept because it didn't want to be singled out for the next 10 years as a even a systemic challenge. But the reality is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들에 대해 중국이 구조적 도전을 제기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나토가 새 전략 개념을 채택하고 인도태평양 4개 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럽 대서양 공동체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연결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 연결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번 회담은 한국이 국제적인 역할을 맡는 데 있어 도약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보복과 강압을 일삼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랭너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도 한국 정부들은 안보 보증국인 미국과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전략적 모호성, 위험 분산 전략을 추구했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China may do that, but then that just reflects again the true nature of the Chinese regime as well as why South Korea should diversify.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이 서방과 강력히 연대하는 데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며 그것은 중국 정권의 본성을 보여주는 사태이며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줄이고 다각화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복이 두려워서 권위주의적 정권을 수용하고 달랜다면 그것은 자신의 주권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정책을 펼치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수김 연구원도 이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한국이 서방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따르는 결과가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것의 대가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도 VOA에 지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행했던 것과 같은 균형 외교를 하기 힘든 방향으로 압력과 모멘텀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석자는 한국이 균형 외교를 행했을 때에도 중국 리스크는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외교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미국과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스스로의 공약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중국과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 이견을 줄이는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보차관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 가치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기류에 한국이 발빠르게 동참한 것은 전략적이고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Seoul is also eager to ensure that it will become part of the evolving set of relationship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같은 생각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 여러 관계들이 진화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 관계의 확실한 일부가 되길 열망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지금 권위주의 국가들의 의도를 목격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매우 노골적으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열린 사회들은 공통의 가치를 강조하고 권위주의 국가들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해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과 상당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한국도 복잡성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 아래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useful to take a step back and look at the journey that South Korea has been on over the last four or five decades. It's been a gradual.
리스 전 실장은 한국은 지난 40년, 50년간 민주주의, 자유, 시장 자유화, 경제적 번영, 문화적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갔다며 새 대통령이 과거와 다른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국의 연속성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VOA에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한 것은 옳은 일이며 중국이 이를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한국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안보 동맹은 미국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생존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한국을 보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와 문화 최강국이며 혁신적인 국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한국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것은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난할 어떤 근거도 없으며 한국은 중국의 강압과 경제적 보복이 낯설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안보 공약뿐 아니라 경제 공약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석전은 나토 헌장 5조와 같은 공약을 대서양과 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문제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동맹국이 강압과 부당함에 맞설 때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해 더욱 많은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집단 대응한다는 원칙입니다. 클랭너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문제가 될 경우 한국이 미국에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랭너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논의할 때 한국은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해주길 바라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다만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 내릴 수 있는 지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것은 잠재적 핵 무장국에 대한 대응에 연대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5년 만에 미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 대북 억지와 동북아 안정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일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마커스 갈라스카스 아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의 대담 김영규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알라스카스 연구원님,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The one important element that I would add is the nuclear aspect that I think is hanging over this.
핵 측면이 한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핵 그림자를 드리우기 위해 핵 능력을 활용하는 방식은 미래의 다른 적대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저는 나토 정상회의 참가가 핵무장을 한 잠재적인 적과 맞서야 하는 전 세계의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핵 분쟁의 위험성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동맹들의 큰 공통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갈라스카스 연구원님,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한일 3자 회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 올바른 움직임으로 평가하십니까?
I think it was absolutely the right move and I think it's frankly long overdue. We had a
전적으로 옳은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너무 늦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 안보 협력에서 그동안 많은 차질과 악화를 겪었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은 단순히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현문 연구원님, 미한일 3국 정상들은 북한에 대한 역내 억지력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북 추가 제재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대북 압박이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One thing I would like to see the Biden team do more, as well as President Yoon, is to think about more creative.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더 잘했으면 하는 한 가지는 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대북 외교 전략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략도 아니고 김정은의 회담에 나서도록 설득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한꺼번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산 능력을 없애고 실험을 중단하면 그 대가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에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의 무기고 확대나 향상을 막는 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스카스 연구원님, 부분적 제재 완화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China's view on sanctions has always been that sanctions are
제재에 대한 중국의 관점은 항상 제재가 어떤 면에서 외교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상황을 악화하도록 만든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재에 대한 논의를 넘어 UN에서 어떤 추가 조치가 취해지든 일방적이든 혹은 다자적 조치든 결국에는 집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중요한 압박이 없다면 제한적 합의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자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제재 완화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중국은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냈고 북한도 비난하고 나섰는데 아시아 국가들의 나토 참여가 신냉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Well, first of all, China's got to be careful here because if it thinks it's insulting us by talking about an Asian
우선 중국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를 언급한 것은 우리를 모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는 매우 훌륭한 조직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동맹으로 냉전 체제 속에서 총을 한 발 쏘지 않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나토는 방어적 동맹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시아판 나토라는 표현을 모욕으로 여기지는 않겠지만 역내 대부분의 파트너가 주로 미국과의 양자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푸틴은 중국의 무기를 원했지만 중국은 항상 거부했죠.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완전히 단합되고 우리에게 대항하는 새로운 한 축으로 묶어서 묘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칼로스카스 연구원님,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나토와 어떤 종류의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And I think interoperability between NATO military forces,
나토의 군사력과 한국, 일본 군사력의 상호 운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기를 지원하고 싶은 한 나라가 있지만 기술적 기반이 다르고 원하는 곳에 훈련 기지가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것은 몇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이런 가정 아래 예를 들어 유럽이나 한반도, 동아시아에서 전투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장비와 훈련,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군수물자를 이전할 능력이 있다면 진정한 군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라스카스 연구원님,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 부과에 러시아와 중국이 동참할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Yeah, I don't think Russia and China also are going to be on board with stronger
sanctions.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데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지원하면 단지 추상적인 정치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비용까지 발생한다는 것을 러시아와 중국에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현문 연구원님,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Well, I think we've clarified one thing, which is there is no short, easy way. And we may
짧고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최적의 전략이 무엇이냐에 대해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억지력 유지라고 해서 반드시 대규모 훈련을 재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중소규모의 훈련을 더 빈번하게 실시하고 상호 운영성을 향상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 문제에 덜 집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운영성과 합동훈련은 더 필요하고 동시에 더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외교가 가능할 때가 되면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라들과 협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오헨런 선임연구원과 마커스 갈라스카스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호주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또다시 해군 호위함을 파견했습니다. 호주가 해군 함정을 통해 대북 감시 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 해군 호위함인 파라마타함이 6월 말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과의 환적 등 불법적인 해상 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시작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호주의 이 같은 활동은 2018년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이 모든 범위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호주의 이번 활동을 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 해안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 활동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호주 해군은 올해 2월을 포함해 지난해 2월과 5월, 8월, 10월에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작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월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불법 환적 감시 활동과 관련해 우리 군 자선과 병력 배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결의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가 2018년부터 아르고스 작전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 품목의 불법 선박간 환적을 감시하고 저지하기 위한 다국적 군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국방부에 따르면 호주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의 불법 선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 7차례, 해상 초계기 10차례를 일본해와 동중국해 등에 파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결의 2375호를 채택하고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등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캐나다 함선 두 척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해상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VOA는 중간 기착지인 하와이에서 캐나다 함선에 올라 대북 제재 위반 감시 작전을 미리 엿봤습니다. 하와이 진주만 펄하버에서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와이 진주만 펄하버에 정박한 밴쿠버함.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선박 간 환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매함 위니펙함과 함께 파견된 캐나다 군함입니다. 두 척은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참가하는 26개 나라, 38척의 군함 대열에 섞여 다음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까지 동중국해 등지에서 대북 제재 단속 임무를 수행한 헬리팩스급 호위함, 캘거리함과 교대를 앞뒀습니다. 뷰이는 캐나다군의 초청으로 30일 정박 중인 밴쿠버함에 올랐습니다. 1993년 취역한 밴쿠버함은 대잠과 대수상, 대공력을 갖추고 16기의 시스페로 함대공 미사일과 8기의 하푼 함대함 미사일, 보포스 57mm 함포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함선 후미에는 대잠 임무 수행이 가능한 CH-148 사이클론 헬기도 탑재했습니다. 케빈 화이트사이드 밴쿠버함 함장은 BOA에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수행하게 될 많은 작전과 훈련 중 하나는 한국 주변에서 기동하며 영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myself along with sister ship right beside us HMCS Winnipeg will be operating in the Indo-Pacific region for about 6
캐나다가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이유를 묻자 캐나다는 3면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상에 관심이 많고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항로와 통신을 유지하는 것이 캐나다에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Canada has three different coastlines, so a lot of ocean that we're very interested in. So,
밴쿠버함은 위니펙함과 함께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뒤 12월 캐나다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2018년부터 대북 제재 감시를 위해 동중국해 일대에 호위함과 초계기를 파견하는 네온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합동작전사령부 대변인실은 올해 4월 BOA에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캐나다 공군 소속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8척의 관심 선박을 확인했으며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24건의 사례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을 벌이던 캐나다 초계기에 중국 전투기가 초근접 위협 비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BOA는 이날 한국 해군의 초청으로 임팩 훈련 참가를 위해 펄하버에 정박한 14,500톤급 한국 해군 수송함 마라도함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에이브라햄 링컨함 바로 옆에 정박한 마라도함은 대형 수송함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웅장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헬리콥터 여러 대를 동시에 출격시킬 수 있는 대형 갑판은 활주로를 연상케 할 정도로 넓게 뻗어 있고 선박 아랫부분에는 전차와 장갑차, 수백 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위해 한국형 돌격 장갑차 9대가 마라도함을 통해 수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번 훈련에 마라도함을 비롯해 세종대왕함과 문무대왕함 등 함정 3척과 잠수함인 신돌석함, 상륙 돌격 장갑차 9대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력을 동원했습니다. 미국이 주관하는 림팩은 미국과 동맹의 상호 운용과 작전 능력을 높이고 태평양 연안 국가 간 공동 대처 능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2년에 한 번 열리지만 지난 2020년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훈련 기간과 규모가 축소된 상태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전 훈련 규모로 돌아가 2020년에 참가 병력 약 5천 명의 5대에 달하는 2만 5천 명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이날 BOA를 안내한 미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축소된 훈련이 다시 정상화된 사실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펄 하버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19차례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이어온 북한이 최근 3주 넘게 잠잠한 상황입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안정되고 장마철이 지나면 7차 핵실험과 대남 국지 도발 등을 포함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올 들어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모두 19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서해안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재래식 방사포 여러 발을 쏘는 저강도 도발을 벌인 이후 3주 넘게 무력 시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순안 일대 등 4곳에서 탄도미사일 8발을 쏜 게 마지막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당 비서고 확대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내부 정비와 기강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이어 황해남도 지역에서 장내성 전염병이 확산되는 등 전염병 사태를 맞았고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재해 비상 대비에 몰두하는 양상이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국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북중 국경 재봉쇄가 이루어진 데다 수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엔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2년 반째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아사자 소식이 들려올 정도의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누르고 내부 기강을 다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당 비서국 회의를 열어 당 중앙검사위와 지방 각급 그리고 기층 규율 감독 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등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또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금은 당의 각 도와 시, 군 당위원회 조직지도부 생활지도 부문 일꾼들을 평양에 집결시켜 대규모 특별 강습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내 최고 실세기구인 조직지도부가 신종 코로나 전파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민통제 일선에 있는 생활지도 부문 일꾼들을 상대로 대규모 정치행사에 나선 것은 조직 운영과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반영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북한식으로 하면 혁명성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일련의 정신무장하는 그런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북한은 그러나 지난달 연이은 회의를 통해 무력 도발을 이어갈 의지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당 전원회의에선 강대강 그리고 정면 승부 투쟁 원칙에 따른 대응 의지를 천명했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선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 문제를 심의 승인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 체제 이완과 민심 동요의 징후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내부 기강 잡기와 주민 충성심 고취 등의 대책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올 상반기에 한편으론 국방력 강화를 위한 각종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미국의 양보를 유도하려 했지만 실패한 셈이라며 장마철이 지난 뒤 8월 미한연합훈련의 즈음에선 전략적 선택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의 미한일 정상의 강경한 대북 메시지와 한국의 나토 무대 참여 등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 나토 쪽은 사실 엄밀히 보면은 핵실험을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죠. 2006년에 1차 핵실험이 2007년에 2.13 합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6차 핵실험과 도발이 2018년 대화군부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패턴을 지금 이용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가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대화의 출구가 없다면 이제 핵실험을 단행을 하겠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기습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국제사회 강력한 제재 속에서 신종 코로나 국내 확산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다시 봉쇄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북한은 더 이상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대외 환경 측면에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토의 신전략 개념 자체가 중국을 분명히 견제를 하고 있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발을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확실하게 뒷배를 봐주는 건 분명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외무성 그 문답 나왔지 않습니까? 핵전쟁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북한은 지금 실제 핵실험할 수 있는 호기가 되겠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보도된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의 협력 강화 방침에 반발하면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책동으로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올 상반기 도발 양상과는 달리 대남 국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최근 자국 내 신종 코로나 유입 경로로 사실상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풍선으로 날려보낸 대북 전단을 지목한 때문입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이 이미 공언한 대적 행동을 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미한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흔들기 차원에서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2020년 북한 측 서해상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던 사건이 한국에서 다시 부각되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북한 책임론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는 데 대한 반박 논리로 한국 측의 의도적인 신종 코로나 대북 유입 주장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에 전단지를 날리기 위한 풍선 띄우는 행동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공격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남측이 어떤 행동을 할 경우에 이제 그것을 명분 삼아서 굉장히 위협적인 군사 행동 또 내지는 공격적 행동을 할 가능성 뭐 이것도 이제 사실 있고요.
한편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집중호우 상황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7월부터는 북한군이 하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북한군이 하계훈련 기간 부대 검열과 대비태세 차원 등을 명분으로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통한 신종 코로나 유입을 주장한 데 대해 보건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관련 연구 결과 매개물 접촉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만분의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틴 맥키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교 교수는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전단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bizarre story. Which defies.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방식으로 전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맥키 교수는 북한의 주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 알려진 모든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매우 터무니없는 이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맥키 교수는 또한 소포나 우편물을 통한 신종 코로나 전염을 지지하는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이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 유입 경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남한과의 접경지인 강원도 금관군에서 신종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났던 주민들이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북 전단이 신종 코로나 유입 경로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뉴욕에 있는 웨일 코넬 의과대학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존 무어 박사는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색다른 물건 언급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어 박사는 북한의 주장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순전한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무어 박사는 지난 5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병을 인정한 오미크론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어 박사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호흡기 바이러스라며 재채기와 숨 내쉬기, 기침 등으로 전파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북한이 신종 코로나 유입 원인으로 한국 민간단체들이 북한으로 날려보낸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지목한 것에 의학적 신빙성이 있느냐는 BOA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 간에 전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증거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밀접한 접촉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기시설이 열악하거나 사람들이 밀집한 실내에서 장시간 머물 때 전염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오염된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눈과 코, 입을 만질 때 감염될 수 있다고 WHO는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표면이나 물체를 통한 감염, 이른바 매개물을 통한 감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같은 위험은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관련 연구 결과 매개물 접촉을 통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개물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일반적으로 1/10,000 이하로 매우 낮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오염된 표면과의 접촉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1/10,000 이하임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도 북한의 대북전단을 통한 코로나 유입 가능성 주장과 관련해 물체의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WHO 등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776년 7월 2일 식민지 대표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76년 7월 4일 대륙회의가 정한 사항, 즉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결정을 알리는 독립선언문을 승인하게 됩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지금의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과도한 세금 등 가혹한 정책에 식민지 주민들은 큰 불만을 갖게 됐고 결국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을 논의하게 됩니다. 당시 북미 지역은 13개 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13개 지역 대표들이 모여 대륙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1774년 제1차 대륙회의에 이어 1775년 제2차 대륙회의가 열리고 이때부터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이 중심이 돼 작성한 독립선언문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내용과 함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신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즉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을 부여했다고 선언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평등과 인권, 저항권 등 근대 민주주의 핵심 사상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천 강령으로 선언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34년 7월 4일 라듐의 발견으로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퀴리 부인이 6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퀴리 부인의 본명은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로 1867년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가난한 교육자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퀴리 부인은 24살 때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합니다. 유학 중 퀴리는 과학자였던 피에르 퀴리와 만나 결혼하고 함께 라듐을 연구합니다. 퀴리 부인 부부는 라듐의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3년 뒤 남편 피에르 퀴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후 퀴리 부인은 금속 라듐 분리, 라듐과 폴로늄의 발견, 그리고 그 화합물 연구 등으로 단독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퀴리 부인의 공적은 현재까지도 방사능 단위에 퀴리라는 이름이, 그리고 화학 원소에 퀴리의 이름을 따서 퀴륨이라는 이름이 사용됨으로써 기려지고 있습니다.